정확하고 앉아있네.
네, 별에는 사람들 12월호 올해 마지막 회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 왓사리가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뻔뻔하게 막 크게 했는데.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인하대 물리학과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서울대 물리 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홍승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현철 교수님은 그 우리 오정근 박사님하고 예전에 물리학자들로 고정 출연을 하셨잖아요. 예, 예. 2년인가 하시지 않으셨나요? 꽤 오래.
1년.
1년.
예, 1년 네. 했습니다. 예.
엊그제 같은데 그것도 몇 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하셨잖아요.
예, 바로 여기서 했죠.
예, 예. 아, 뭐 잘 지내셨죠, 그 이후로?
예, 잘 지냈습니다. 뭐, 그새 책도 두 권 더 나왔고.
그렇죠. 예. 예. 세계의 쿼크 2024년에.
예, 세계.
그리고
예.
오늘 또 새로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이라는 예. 이 책을 또 말씀을 해 주실 예. 건데 지난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또.
네.
전 세계적으로 화제더라고, 이제는. 뭐, 우리나라 수능에는 맞아요. 국가 전체가 이렇다 하면서 막 쇼츠 뜨고 막. 그걸 보면서.
비행기도 못 내리니까.
네. 예. 특히 그, 뭐죠? 영어 듣기 평가할 때 네. 이럴 때 뭐, 전체, 나라 전체가 침묵한다느니 뭐, 저는 안 했어요. 뭐, 시골에 살고 해가지고. 그런 의미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 또 학력고사, 뭐, 수능 이런 거 다 떠오르고. 김현철 교수님은 당연히 학력고사.
그렇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죠.
예비고사 예. 이건 또 아니시죠.
예비고사는 또 저보다 위에.
조금 위에, 예. 그죠. 예비고사 본고사.
한 2년 위에까지가
아마 예비고사. 멀지는 않군요. 예.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저도 학력고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끝물이었고, 박사님은 당연히 수능.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 예. 그럼 박사님 같은 경우 수능 때 뭐 수시 있고 막 이러던 때예요?
그렇죠. 예. 아,
그것도 있던.
네. 저는 수능을 사실 응시하진 않았고요.
아,
네,
세대 수시로 하죠. 그냥.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죠. 네.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왔던 그런 상황들이 네. 뭐 또 생각도 나고 항상 이때만 되면 저희는 과를 먼저 지원을 한 다음에 가서 시험을 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 기억나는 게 어디야 서울대 사대 사범대 고등학교인가 예. 뭐 사대 부속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예. 그 고대 옆에 어디 있었는데 당시에 거기가 한겨울에 훨씬 추웠어요. 이거보다 12월 달이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입고 갔는데 바로 옆에 조개탄 난로 놔둬가지고 너무 더워서 땀 뻘뻘 흘리고 막 엄청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시험을 하나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변해서 뭐 수능으로 바뀌고 수시도 되고 해서 좀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인생이 너무 짧은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것의 불합리성 그리고 그 압박감 이거는 좀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요즘 뭐 사회상을 보면 또 많이 보입니다만은 그날 이후에 성취나 성장과 별 상관없이 또 과도하게 중요시되는 그 청소년기의 시험 성적.
예.
그리고 그 결과로 학부 학벌이 좀 평생 따로는 좀 기괴한 사회예요.
예.
저는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박사님들 뭐 교수님들 많이 만나시면 심지어 뭐 석박사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고교 어디 졸업했냐 그리고 학부 어디 네. 들어갔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인맥의 세계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사실 정말 전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럼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여전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김현철 교수님 책이 좀 그런 내용도 좀 그쵸, 있고 그죠 예. 사실.
실은 그게 주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목은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이라 이것은 우주의 중심은 블랙홀일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주의 중심을 드디어 발견한 것인가 없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여기 소제목에 있는데 이론 물리학자가 말하는 마음껏 실패할 자유라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들을까 예. 또 하고요. 근데 제목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우주의 중심으로?
아니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빠르게, 굉장히 예. 빠르게. 거부를, 뭐.
아, 저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우주의 중심이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좀.
그렇죠.
저 재중심적인 것 같고. 아,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지적하더니 이건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내가 최고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보통 제가 출판사 말은 잘 들어요. 책의 판매에 대해서는 저보다 출판사가 훨씬 더 잘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했죠, 제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설득당했어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럼 이런 제목이 아니고 조금 험블한 제목으로 준비하셨던
예.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네,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 험블한 제목도 이제 패자 부활전? 요즘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구리다고 다들.
네, 90년대 정서.
그렇죠. 90년대 정서. 나이는 못 속인다.
아, 요즘 보면 그 홍승수 박사님도 보기보단 나이가 있으세요.
저희 젊어 보이시는데.
보기에는 뭐 30대 같지 않아요? 예, 예. 30대 심지어는 초중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건 아니죠.
초중반은 아니죠.
솔직히 몰라요. 저는 그런 걸 안 물어보는 사람이라 교수님도 정확히 예. 어떻게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40대 중반?
네, 진짜. 자, 이러기 시작하면 여기서 방송이 안 되고 공방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형이라고 부를 뻔했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이신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열 엉망진창이 되죠. 아무튼 이런 옛날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주로 옛날 얘기에 대표적으로 표현하신 게 일사후퇴 때 얘기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셨는데 일사후퇴가 이제 1951년 1월 4일이니까 예.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하실 때는 불과 한 34년 30몇 년 전이었던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가 지금부터 30몇 년 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고 아직 홍승수 박사님 아니더라도 교수님 이유를 필두로 저만 해도 이제 아, 참 나이가 들었구나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괜히 아까 90년대 얘기를 우리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에 뭐 학사 석사 다 하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90년대 초까지 박사까지 다 했죠. 저는.
아, 박사 다 하셨네요. 예, 예. 인하대에서
학사
석사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독일 가셔서 박사 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보다도 꽤 연배가 있으신데 그리고 지금 이후로 30여 년간 물리학자로 그렇죠. 살아오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을 발견하셨나 했지만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삶의 자세, 철학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제가 부산대에서 10년 그다음에 인하대로 또 옮겨서 17년 거의 27년 넘게 예. 교수로 있으면서 특히 이제 1학년, 2학년들이 학교를 원하지 않는데 부산들 들어왔다거나 예. 아니면 인하들 들어왔다거나 그리고 나서 뭐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에 가는데 그게 뭐 이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건 괜찮은데 단지 좀 더 뭐 수능 성적 기준 또는 네네. 학력고사 기준에 더 나은 낫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갈 수 있는 학교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것에
그렇죠.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정력이 빼앗기는 거니까 그거 아니라도 할 건 참 많은데 네. 그리고 저 자신도 또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솔직히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고 좀 마음 먹었었어요. 은퇴가 가까우면 그럼 왜 은퇴가 가까워서 이런 책을 출판할 생각을 했냐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아. 보여줘야 될 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증거를 모은 거죠. 나라 이런 사람들도 많다. 그런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또 은퇴할 때가 돼야 막 떠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감 없이.
뭐 나는 금방
눈치 없이.
그렇죠. 마음대로
눈치 없이. 저 그런 면도 있고.
예. 네. 보니까 진짜 과학 얘기는 정말 정말 적더라고요. 예,
과학 얘기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없는. 그래도 저는 한 절반은 과학 얘기 외에 뭐 제목은 인문학적으로 쓰지만 사실은 대부분 과학 얘기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인문 에세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좀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고요. 사실 저도 그런 게 제가 이제 경기대 철학과 출신인데 네. 두 가지였죠. 정말로 그때 저희 과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냥 네. 한 몇 달 놀다가 학교를 떠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둘 다였어요. 학교도 저희 학교보다 뭐 학력고사 성적이 높은 학교로 가려는 친구도 있었지만 솔직히 철학과도 이제 어쩌다 들어오게 된 네. 케이스가 당시엔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는 저는 철학과를 이제 가고 싶어서 간 케이스지만 그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저희 동기들 중에도 절반 정도가 철학과가 인문대서도 점수가 거의 낮기 때문에 가장 한국고사 점수가 그래서 온 케이스도 예.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과로 이제 가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지금까지도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경희대 철학과 가서 강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모교에서 불러서 가서 뭐 진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철학과는 참 진로가 그때나 지금이나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가서 이제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라고 철학과 출신이지만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뭐 음악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과가 어느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나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한 게 아니고 퍼플렉서티 AI한테 물어봤죠. 걔는 이제 검색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경희대 철학과가 우리나라의 철학과 속에서 학문적인 입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질문 나오는 게 그냥 저 수능 성적으로 줄을 지어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보다가 아 이거 말고 경희대 철학과 실제로 얼마나 내실이 있으며 학계 내에서 뭐 교수님들이다 뭐 논문이 얼마나 나온다든가 예. 이런 걸 난 보고 싶은 거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다시 검색을 해서 내놓는데 야 이게 이렇다. AI까지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저로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거 역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네. 우리나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전히 검색을 하고 보고 있다라는 걸 네.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수능도 얼마 전에 끝났고 네. 저는 수능 금방 끝낸 친구들한테는 너희가 자유롭게 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 한두 달. 네. 사실 저 때는 대학 가서 많이 놀았는데 요즘 대학 가서 못 놀잖아요. 또 옛날처럼.
그렇죠. 예. 그냥 대학...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는 1학년 때는 그냥 노는 거였고 예. 막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취준생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노는 게 아니니까 지금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가 너희들의 마지막 자유다 뭐 예.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고요. 그냥 페이스북에 그렇다라고 올려. 아무도 안 보지만 젊은이들은.
이거 꼭 네. 이 시기에 운전 면허를 따야 합니다.
아,
이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잡기 어려워지죠.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28살에 되겠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느낌들이 있는 시기에 네. 딱 이 책을 보고 아 좋다. 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부터 좀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아, 이 책은 그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예스24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별점 테러를 했더라고요. 별점 두 개를 딱 주면서 과학책인 줄 알았더니 과학책이 아니라고. 학업에 관한 책이라고. 근데 학업에 관한 책은 또 아닌데. 자기 학업에 관한 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알고 봐야지. 네. 뭐 별점을 그렇게 테러하면
그래도, 근데 저는 뭐 책은 제 손을 떠난 순간 독자들의 것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말 그대로 과학책이 아니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치려고 제가 했고 또 제자들은 또 그 잘 배워가지고 소위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걸 학벌 그런 것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갔는지 그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싶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대학에 좋은 데 못 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닌데 그거를 가능하면 빨리 깨달을수록 본인한테 좋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이 얘기를 하려면 제 소개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PPT 자료를 물론 예전에 제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일 했습니다만 제 소개하려고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과학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과학. 왜냐하면 이제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하고 앉아있는데 과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과학과 사람들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제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애에서 불러서 한 1년 같이 했을 때도 과학과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학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개부터 할게요. 그래서 저는 좀 생소한 분야를 해요. 물리학에서는. 강입자 물리학이라고 입자 물리학하고 그 핵물리학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핵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핵물리학으로 들어가는 포탈쯤 되는 거고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 입자 물리학 워낙 넓으니까 뭐 시공간도 다르고 많은 걸 다 실험할 수 없는 영역도 다르고 하지만 저는 그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중에서 중력은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양력, 강력, 전자기력 그래서 뭐 주로 입자들의 구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보이는 세상이에요. 천문학 오늘 여기 천문학자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우주는. 근데 저는 딱 그 5%의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근본적인. 주로 양성자, 중성자 또는 그 외에 다른 입자들 연구하는 게 이제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이제 이게 아마 제퍼슨 랩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일단 머리카락을 사람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생물학 수준에서 다루는 그런 이런 파이버라든가 이제 뭐 이런 세포들이 보이죠, 그죠? 여기 머리카락이라고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 세포 구조들이 보이죠. 뭐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니, 많이 들어가셔야 되죠.
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절반도 못 왔네요.
이게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뭐 한 10나노미터 정도 이러면 이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10나노미터도 너무 커서 안에 잘 안 보이죠. 나노미터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뭔가 이런 생물학에서 요즘 분자 생물학에서 많이 보는 네. 그런 그림이 보이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 분자들이 보여요.
아직도 원자들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예예. 이제 분자들의 속으로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원자가 보이죠.
드디어.
예. 그럼 이제 주로 화학에서 다루죠. 이 안에 뭐 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오비탈 같은 네. 전자 오비탈. 여기서 더 들어가요. 한참 더 들어가야 돼. 끝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요. 아직도.
그래서 태양계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것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주 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다 보면.
예. 그러면 이렇게 핵이, 원자 핵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자 핵은 또 뭐로 되어 있냐면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양성자, 중성자. 그 안에 쿼크를 연구하는 게 제 연구 분야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합니다.
이런 영상을 비슷한 걸 보긴 했는데 여러 번 이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게 비슷한 영상으로 천문학자 버전 있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주에서부터 막 빠졌다 들어왔다.
스케일 아웃 하는 거.
예. 네. 그래서 이 제가 한 뭐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건 핵자의 질량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뭐 핵자의 스핀. 핵자는 뭐 과학하고 앉아 있는 애들 들으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의 스핀은 2분의 1인데 그걸 퍼미온이라 그러잖아요. 페르미온은 스핀이 2분의 1이고 핵자도 퍼미온이니까 스핀이 2분의 1인데 뭔 스핀 얘기를 또 하느냐. 근데 핵자는 안에 쿼크도 들어있고 글론도 들어있어요. 그럼 걔네들도 스핀이 있는데 쿼크가 스핀이 2분의 1이고 글론은 스핀이 1이에요. 이런 놈들이 또 핵자의 스핀을 줘야 되잖아요. 그 2분의 1을 어떻게 주는가. 그런 거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글루온이에요. 이제 글루온은 강력에서 쿼크와 쿼크 사이에 힘을 이제 매개해주는 입자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루기 곤란하고. 아마 앞으로 2030년대, 40년대 이렇게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연구될 분야에 중요한 게 바로 이 글루온이에요. 그래서 글루온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어려워요. 이걸 여기 비섭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물리학자나 여기 천문학자들은 비섭동이라는 말을 알 겁니다. 비섭동은 이거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세요. 다루기 힘들다.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다루기 힘들다. 양자생력학은 이제 제가 세계 쿼크 썼는데 작년에 그 세계 쿼크가 바로 양자생력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강력의 근본 이론 그게 양자생력학입니다. 그럼 거기에 예를 하나 딱 들어보면 여러분 힉스 입자 알죠? 힉스 입자가 기본 입자들에게 질량을 준다. 그런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하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쿼크의 질량은 조금 더 무거운데 10의 마이너스 한 29승 킬로그램 정도 돼요. 이 질량을 힉스가 줘요. 그런데 핵자의 질량을 보면 쿼크 3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과학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성자는 위쿼크 2개, 아래쿼크 1, 중성자는 아래쿼크 2개, 위쿼크 1. 그러면 3개 곱하기 3을 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킬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훨씬 무거워요.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잖아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힉스 입자는 양성자의 실제 질량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쿼크의 질량까지만 줄 뿐이지.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양성자의 질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킬로그램을 갖게 되는가 양성자가 그걸 연구하는 게 지금 이 강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100년 된 문제죠.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 풀지 못한 문제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양성자의 스핀은 양성자 안에 쿼크도 들어있고 또 글루온도 들어있어요. 얘네들의 스핀을 다 합쳐야지만 양성자의 스핀을 주는데 이 부분도 오늘날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CT 촬영하듯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훑어보고 토파보는 거. 이걸 이제 양성자 토모그래피라 그러는데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가속기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 이온 충돌기라고 그 일렉트론 아이온 콜라이더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게 지금 어디에 짓고 있냐면 브룩헤이븐. 그러니까 뉴욕에 브룩헤이븐에 짓고 있어요. 원래 여기가 가속기가 있는 곳이었죠. 그 상대론적 중이온 충돌기가 있는 거기에 이런 전자 이온 충돌기를 짓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이건 안 죽였어요.
아, 그러게요. 왜 그런 안 했나 보네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포저를 땅땅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건 자기 업적이에요. 그래서 아. 다행히 이제 이건 아마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거 외에 이제 쿼크가 여러 개로 이루어진 입자들, 쿼크가 네 개로 이루어진 입자 또는 뭐 다섯 개로 이루어진 입자 이런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개로 이루어진 입자는 테트라쿼크라고 그러고 지금 이 보이는 것처럼 쿼크가 다섯 개로 이루어진 입자는 펜타쿼크라고 불러요.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가 이제 펜타쿼크 관련된 책도 하나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새로 발견된 입자가 6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입자 물리학이 예전에는 한물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렇진 않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되고 그런 입자들의 구조를 연구하고 하는 게 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생 연구하는 게 주로 강력을 주로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2021년 7월에 강력의 탄생을 제가 출판을 했고 작년 10월에 세계 쿼크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10월에 세계 쿼크가 나오면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바람에 책이 덮였어요.
모든 책들이 다 덮였어요.
모든 책들이 다 덮였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쉬워요. 네. 한 달 먼저 내거나 아니면 좀 늦게 낼 걸 이런 후회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은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 그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최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부모님 뜻대로 솔직히 부모님 뜻대로 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딸이 둘인데 딸 둘 다 자기들이 인생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요. 물론 뭐 저희 집사람은 약간 불만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100세 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때는 꼭 회사에 다녀서 그 돈을 벌어야지만 그게 최소한의 삶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바뀌어야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무슨 조언을 하는 게 실제로는 다 쓸데없는 조언들이에요.
저도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예. 세상이 이대로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 특히 요즘 뭐 기술 AI 이런 게 다 생겨났는데 우리 때도 어느 정도는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 뭐 기성세대의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뭐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무 통할 리가 전혀 없다라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막 할 때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막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막 하는데 부모님 말씀 듣지 마세요.
저 사실 그저께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바뀌니까. 예.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뭐랄까, 저가 철학과 출신의 딴따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 13년째 하고 있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교수님 같이 이런 얘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야, 이거를 13년 동안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때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통계를 봤는데요. 예. 우연히 또. 지금 직장인들이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5세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자영업을 해야 되든가, 예. 뭐 소위 말하는 뭐 편의점을 하든가, 뭐 치킨집을 예. 하든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50세 이전에 다 퇴직을 하게 되는 평균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만 해도 사실은 정년이 있으니까 좀 다른 예. 얘기가 되고 저는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고 예.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세씩 사는 세상에서 절반에 예. 예,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예. 그게 삶의 틀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예. 생각은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뭐 의학하고 생물학이 워낙 무섭게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노화의 비밀 같은 거 알아내는 속도를 보면 네. 제 생각에 지금 10대들, 20대 초반 또는 10대들은 120살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50에 은퇴해서 70년은 뭐라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조언하면 안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자식 망치는 길이거든요. 네. 차라리 좀 부모님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좀 주체적으로 네. 유연하게 사는 네.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는 얘기라서 네. 너무 와닿습니다. 네.
저 실제로 이 책을 쓴 이유가 물론 제가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 이론 물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론 물리학을 한 학생들 그걸 전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긴 하지만 꼭 물리학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이 책에서는 꼭 물리학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거기 벗어나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딴따로로 사는 게 어때요? 네. 그렇게 살아서 내가 행복하고 그런다고 안 굶어 죽어요. 어지간히 어지간해서는 안 굶어죽어요.
어지간해서는 안 굶어죽습니다, 진짜로. 요즘 우리도 사실 네. 그 뭐 천문학하면 굶어죽지 않아요 이런 네. 얘기들 뭐 들었다는 그 교수님 뭐 윤석열 교수님 네. 심지어 그런 얘기 듣는데 안 굶어죽어요. 네. 큰 부자가 안 될지 몰라도.
맞아요.
네.
저도 이 책을 오늘 목차 위주로 제가 책 설명하고 뭐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물리학을 할 때도 저희 부모님들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야 그런 거 해서 뭐 먹고 사냐. 그다음에 제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원래는 물리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설득을 해서 거기는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갔고 저는 원래 문학을 하려고 했고.
문학이?
예. 이 책에 이제 제가 앞부분에 얘기를 하지만 뭐 딴 따라랑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시험 0점 받은 얘기죠.
예. 제가 수학시험 0점 받았어요. 실제로요. 제 성적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가 수학을 0점 받았는데 그 수학을 0점 받은 사람이 지금 이론 물리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옆에서 주워들은 잘못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생은 훨씬 더 다양하고 선택할 길은 많은데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근데 책을 좀 제가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겸손하게 썼다는 말도 있고 너무 차분하고 지나치게 담백하게 써서 그래서 책이 좀 안 팔리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출판사에 좀 미안합니다.
이게 나온 게 언제죠?
이게 10월 말에 나왔어요. 10월 말에 나왔어요.
보셔야죠. 얼마 안 됐는데요. 뭐 지금 이게 지금 12월호로 나가긴 하지만 네, 지금 11월 중순이거든요. 네. 지금 녹화하는 날은. 아, 지금 뭐.
그래서 제가 목차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동종교배,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거 제가 오늘 말을 조금 막 할게요.
아, 그럼요. 대놓고. 편하게 하십시오. 예, 예. 이 자리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교수들의 분포를 한번 보세요. 분포를 보면 서울대 교수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연고대도 연고대 교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작아서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계 시장에 딱 내다놓으면 경쟁력이 정말 없는 대학들이 돼요. 그 하버드대나 뭐 좋은 학교들 보면 물론 하버드대 출신들도 있어요. 근데 그 특정 대학 출신이 7, 80% 넘지는 않아요. 제가 부산대 있을 때 되게 자랑스러웠던 게 제가 부산대 교수가 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그 한 대학 출신이 20% 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하대 물리학과가 그래요. 지금 인하대 물리학과에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인하대 출신, 뭐 서울대 출신. 한때는 서울대 출신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교수 평가를 하고 또 교수를 뽑을 때 오직 그 좋은 논문을 썼느냐, 그 다음에 세미나, 그 다음에 추천서 이런 거로만 뽑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대학들, 뭐 고려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강원공대, 그 다음에 인하대 이런 데 졸업하신 교수님들이 물리학과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그걸 용납 못해. 동종 그 학교 이름을 따지고 하는 걸 용납 못해. 여기서도 제가 잠깐 썼습니다만 부산대에 있을 때 물리과에서 이런 이제 교수를 뽑는데 이런 적이 있어요. 영남대에서 학부를 나오시고 광주과기원에서 박사를 하신 여성 물리학자예요. 이분이 최종 그 쇼트리스트라 그러는데 그걸 한 4명, 5명 뽑는 최종 후보자를 추리는데 거기 들었어요. 그때 연세 드신 교수님이 교수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영남대 출신이 잘할까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학벌 보고 사람 뽑았습니까? 출신 성분 보고 사람 뽑았습니까? 라고 제가 대들었거든요. 연세도 저보다 25살 많으신 교수님한테. 그리고 물론 이제 끝나고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회가.
30분 동안 죄송합니다. 이제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긴 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아직도. 그리고 실패, 한 번 뭐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수능 잘 못 보면 뭐 큰일 나나요? 지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2장에서도 좀 했고 저는 원래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79년에 고등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79년 말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80년대 무지 안 좋을 때잖아요.
아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군요. 네. 그 정도 많으신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로. 아니, 정말로 괜히 한 얘기가 아니고.
와. 저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도 보면 군대 같았어요. 저는 그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접었어요. 공부를 접고 시만 썼는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저를 구원한 건 시 문학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힘들었는데 또 역설적으로 되게 행복했어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남들 공부하느라고 죽어나갈 때 저는 시 읽고 시 쓰고 행복하게 지냈죠.
저 완전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게 저는 네. 밴드를 했잖아요. 저 때까지도 군대 같았고요, 사실. 네. 이제 80년대니까지. 네. 저는 이제 밴드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저도 공부는 안 하고. 아주 뭐, 예.
맞아요. 아, 그런데 이제 그때 학력고사 3개월 딱 남겨놓으니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친구는 너는 대학 안 가냐? 평소 시만 쓰고 있을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언뜻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공부는 하긴 했어요. 한 3개월. 3개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또 공부를 어중간하게 하면 갈대학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갈대학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면 갈대학이 몇 개 딱 정해져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면 갈대학이 많은데 저는 사실 물리학과가 땡기더라고요. 물리학과 하면 공학으로도 뭐 가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우리 저는 예 이과였기 때문에 그때는 교차 지원하면 손해를 봤어야 됐어요. 문과로. 그러니까 제 시를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그 국어 선생님들은 중앙대 문예창작과 가라. 성적이 일단 안 됐고 문예창작과 갈 성적이 안 됐고 교차 지원하면 성적도 안 되는데 또 손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니까 그냥 이과로 가자. 그래서 선택한 게 물리학과거든요. 근데 물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서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재밌었고 어쩌다 시작했는데 막상 공부하니까 재밌었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주로 이 책의 일부하고 2부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또 인생은 누굴 만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대학원에 제 지도 교수님 잘 만났어요. 지도 교수님 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 지금은 유튜버로도 꽤 잘 알려지신 차동호 교수님이신데 그 물리학의 산책 이런 걸 아주 잘 알려지신 또 강의를 무척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잘 그렇게 배웠고
그런 운도 되게 중요하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대학에 들어가냐 보다도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좋은, 옛날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라. 이건 되게 좋은 조언이에요. 그 다음에 차라리 좋은 학교를 가라는 말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게 훨씬 더 도움되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부하고 2부가 제 이야기고 제가 정작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3부도 이제 제 이야기인데 3부도 저는 박사 과정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박사를 독일로 갔는데 독일어 못해도 된다고 그래서 독일의 그 디렉터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너 독일어 와서 공부해라. 저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도 독일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독일 가서 그럼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박사 과정이 그런 데인지 몰랐어요.
독일은 박사 따기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좀 힘들어요. 왜냐면 갈 일 안 해요.
예.
미국은 등록금도 내고 연구비도 있고 하니까 갈 일을 해주잖아요. 독일은 갈 일 안 해요. 특히 그 제 지도 교수님 연배 그 시대만 해도 네. 그냥 학생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처음에 한 달은 한 3개월은 미국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잘 배웠는데 미국 교수님 이제 미국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넌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저는 그 독일로 딱 유학 오면 지도 교수님 막 잘 가르쳐주고
선진 시스템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선진 시스템 차곡차곡 근데 한국보다 후진 시스템 네가 알아서 얘기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그냥 내가 혼자서 자충우돌 하면서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저는 그때 가보니까 연구소에 있는 독일 학생들은 다 3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연구소는 돈을 줘요.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본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본에서 하기로 했는데 본대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만 박사과정으로 와요. 그러니까 석박사과정으로 뛰어난 애들이 오는데 뭐 상위 한 10% 5% 안에 드는 애들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또 다 3년 만에 박사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만에 박사를 못하면 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3년 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분들 만나서 아, 난 3년 만에 박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 그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 절대로 못 끝낸다고. 5년 10년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도 이제 유학 가실 분들은 남의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네. 내 인생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안 바래요. 맞아요.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친구도 없고요.
맞아요. 부모님들 정도. 그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 한둘.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완전,
않아요.
완전 농담입니다. 진짜. 그 말할 기회가 있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예, 예. 실제로 예. 관심도 없고 뭐 애정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맞아요. 예.
의미가 없죠.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처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지만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언을 해주지 않는 게 자식한테 도움되는 거고
맞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근데 저는 박사학위를 2년 363일 만에 끝냈어요.
우와.
예, 3년에 딱 이틀.
야, 드라마
악착같이, 야,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성적은 못 받았어요 제가.
아니 근데 사실 인문쪽도 그렇고 네. 독일 가서 박사하시다가 박사 못 끝내고 오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관리를 안 해줘요. 네. 네. 교수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긴 세월 하시다가 그냥 네. 포기하고 오신 분들 정말 많아서.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를 안 하고 그래서 교수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 뭐 조금 하루 이틀 열심히 안 하는 게 쌓이다 보면 5년 가고 뭐 10년 가는 거거든요.
그럼 독일어는 정말 필요 없었나요?
아니요. 독일어 아 이게 여기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본원에서 박사를 하려면 1년 동안은 학생이어야지 돼요. 적어도. 그런데 본대학에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두 분이신데 두 번째 지도 교수님은 디렉터세요.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은 네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고 제 디렉터는 저의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독일어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본대학에 1년 동안 학생이라면 독일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런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 2주 전에 한 거예요. 독일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심각하게 보더니 아, 걱정하지 말래. 내가 한번 알아보겠대요. 그러더니 한 시간 후에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항상 영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기로 헤어킴 하고 그런 거예요. 독일어로 헤어킴.
불안하다.
그러면서 지금 독일어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서한테 가서 본대학에 전화를 하래. 아무 문제 없으니까 본대학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비서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이제 본에 전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비서분이 써주더라고요. 써주면서 독일어로 읽으래요. 전화를. 제가 기억나요. Ich habe gerade von Herrn Spät gehört. 적어놓은 걸 제가 그대로 읽어. 지금도 제가 그 문장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슈펫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전화하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독일을 했어요. 또 그래서 대강은 그때 한 3년, 2년 좀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독일을 어느 정도는 다는 이해 못해도 대강은 이해를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 뭐 일주일 후에 와서 인터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갔어요. 갔더니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안 봐도 되고 구두시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니까 이런 과학 관련 이런 에세이를 하나 주고 사전도 같이 주고 30분 동안 읽은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엑젠플라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 엑젠플 하나 주면서 보래요. 그래서 아 이대로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라고 그냥 한번 보라고. 그리고 저서 이제 연구소에 와서 독일 친구들한테 보여줬잖아요. 근데 독일 친구들은 제 인생에 관심 없어요 진짜. 아무리 친구라도 딱 보더니 야 넌 떨어졌다. 야, 나도 떨어지겠다 이러는데 길을 팍팍 죽이더라고. 근데 실제로도 화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질학 관련. 아 이게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이제 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독일어 버전이 스펙트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 한 권 사가지고 거기 있는 글을 열심히 2주간 읽은 거예요. 헛짓을 한 거죠. 근데 내 지도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하고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제 사정을 본 대학에다가 열심히 얘기해요. 얘는 독일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걸 몰랐다. 이거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딱 갔더니 엑젠플라로 준 걸 똑같이 시험을
그럴 줄 알았어.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아까 느낌.
그런데 제가 안 읽고 갔거든요. 이거는 시험 문제 이대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준비를 안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열심히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읽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대답을 저 버벅거리면서 하니까 정말 기억이 나는 질문인데 그럼 다른 걸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독일어로 Was ist ein Atom 그러는 거예요. 원자가 무엇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톰은 아주 작은 거예요. 독일어로 대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러더니 그때 그분이 하는 시험관이 독일어로 표현 중에 한쪽 눈 감고 통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말에 맞아 봐줄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네가 독일어 공부를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한다는 조건 아래 그 맨 뒤로 합격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겨우 합격을 했었죠.
야, 이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하고 참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영국에서 음대를 갔거든요.
예.
한국에 저 철학과 말고 영국 가서 이제 기타 학교를 다니느라 예. 진짜 단따라예요.
예.
갔는데 그때도 이제 영국은 4년제 그냥 학부니까 그거는 다시 4년제인데 1년 파운데이션 하고 2년부터 이제 디그리 코스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1년 파운데이션 하고 디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영어 시험을 놓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토플 같은 거 쳤어야 되는데 안 친 거예요 디그리 들어가려면.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저는 지나버린 거니까 예. 시간이. 그래서 그 저희 가르치는 교수한테 가서 그럼 당신이 이제 학과장이죠. 학과장한테 가서 나 영어 시험 안 친다 어떡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너 영어 되잖아. 뭐 되네? 그랬더니 괜찮아 알아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더니 또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인데
맞아요. 예.
거기는 오히려 신뢰가 있어서
예.
1년 동안 봐왔으니까 네. 네가 시험을 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어 네. 되는데 뭐 하는 걸 보증을 해줘가지고 제가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들으면서 딱 좀 또 문제감이 막 느껴져서 아 맞다 저런 게 있어라는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지도 교수님을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책임을 진 거죠.
그렇게 말입니다. 네.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시험은 봤어요.
저는 시험도 안 보고
시험은 보고 합격은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사 끝나고 진짜 제가 행복하게 지낸 거는 박사 끝나고 연구원으로 이제 보컴 대학에 가서 연구원으로 지냈을 텐데. 그때 러시아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러시아 친구들이 그 란다우라고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유니온 옛날 그러니까 소련 구소련 때 소련의 물리학의 신 이제 레프 란다우라는 네.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 학생의 학생의 학생 그러니까 그걸 이제 란다우 스쿨이라고 불러요. 그 란다우 스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벌써 물리를 그 10년을 넘게 했을 때 아니에요. 박사까지 10년 동안 물리를 했는데 제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리학의 깊이와 이론 물리가 그 아는 그 범위가 기가 확 죽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삶의 지혜가 뭐냐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제가 책에 썼는데 제일 좋은 거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삼으면 돼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무조건 선생님으로 삼으면 누구 이익이냐면 제 이익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으로 삼으면 상대는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가르치니까 뭐 제가 그리고 한 수 아래에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싫어하지 않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존경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절대로 열등감 같은 거 느끼지 마죠. 그때 한 열등감 2주는 가졌었어요. 2주 동안 야 난 뭐하고 살았지? 열등감을 가졌었는데 열등감 하등 저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부에 13장, 14장에서 제가 좀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이 또한 저도 연구에서 똑같이 겪거든요. 예. 범죄가 천재를 만났을 때 진짜.
맞아요. 예.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주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예. 예. 말씀대로 그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학교는 못 다니거든요, 그러면. 예, 예. 그런 느낌을 좀 비슷하게 예.
받은. 아, 이게 비슷 원래 놀다가 공부하는 사람 다 비슷한가 봐요.
놀다가 이제 뒤늦게 뭘 하려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고 좌충우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차피 나가게 되는 건데. 예.
저는 그 4부하고 5부 이야기가 이 책에 저는 핵심인데 여기를 좀 잘 읽어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제 제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부산대에 있으면서 부산대 교수가 되고 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일본은 도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토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대밖에 없어요. 교토대 역할을 하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대는 고위 공무원들을 길러내는 그 학교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거죠. 서울대에서 주로 대한민국에 예전에 서울대 10년 전, 15년 전에 제가 서울대 학교에 이 QS나 이런 데 들어가보면 학교 소개해 놓은 난이 있어요. 그때 서울대 소개를 보고 제가 엄청 실망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CEO의 50%가 서울대 출신이고 판검사의 60%가 서울대 출신이고 그래서 야 서울대가 자랑할 게 이렇게 없나. 그런데 교토대 딱 가면 학문의 자유를 숭상하고 이게 뭔가 다르잖아요. 그 하버드대만 가도 학문의 자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법관이 몇 명, CEO가 몇 명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도쿄대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근데 교토대는 아니거든요. 교토대는 학문의 자유를 순성하고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잘 사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오는 게 그 제가 동경공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은퇴하신 막고토 오카 교수님이랑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이제 그 교토대 출신 연구원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 오카 교수님을 약간 자극하려고 물리학은 교토대가 제일 잘하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바보 같은 이야기거든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하려고 한 얘기인데 이 오카 교수님 되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도쿄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아, 네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도쿄대는 고급 공무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고 교토대는 일본의 안티테제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안티테제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든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일본의 리더들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그렇습니다만 되게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이 반론을 제기하는 예를 들면 데빌스 애드보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악마의 변호사 항상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집단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 역할을 할 대학으로 교토대를 세운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노벨상이 교토대에서 많이 나온 게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또 제가 책에 얘기한 건 일본에 노벨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학이 어느 대학들이 한 10개 돼요. 한두 대학이 아니에요. 뭐 사이타마 대학도 있고 뭐 여러 대학에서 오사카 대학도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여러 대학들에서 10개가 넘는 대학들에서 노벨상에 나온 거로 봐서는 도쿄대하고 교토대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만 다른 대학들도 그런 학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 것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브에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여기는 인하대에서 와서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제가 그 여기에 그 16장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두 가지 약속을 받고 항상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그 두 가지 약속을 받는 건 뭐냐면 이건 대학원생들에 관한 건데 게으르지 말아라. 이거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교훈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게을러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교만해도 아무것도 못 배워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위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어요.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약속을 받고 저는 뭘 약속하냐면 대학원생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용해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제가 두 번째 약속은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너희들을 먼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그 약속 두 개는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내 연구실이 존재하는 건 너희들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교수가 됐잖아요. 교수가 됐고 어떻게 보면 경력이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끝났다기보다는 완수하시는 케이스죠.
그리고 뭐 저는 오히려 물론 연구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연구는 대학에서 연구라는 건 교육으로 계속 환원돼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생들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교육이 우선이거든요. 교육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논문도 많이 썼고 지금까지 200여 편 넘게 썼고 또 뭐 좋은 논문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욕심보다는 저는 이제 경력이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젊은 그다음에 얘네들이 저를 선택을 했을 때 학생들이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면 저보다 훨씬 무거울 것 같아요. 저기는 그냥 학생 한 명이지만 얘는 아, 이 교수님이 정말 나랑 맞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마음을 알아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적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19장에 소가 동그랗다고 가정합시다. 요 얘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란 소죠. 그죠? 네. 소가 동그랗다고 가정하는 거. 요거는 그 하버드대 교수로 있는 조지아이 교수가 했던 말을 제가 여기서 하는 건데 조지아이 교수가 수십 년간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하고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들하고 연구하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 이론 물리학자가 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만 뛰어난 그러니까 학부 때 대학원 때 성적이 좋았다고 걔가 뛰어난 물리학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N차원 구형소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능력이라는 그런 건데 우리가 수능 성적 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쫙 놓는 거는 이건 1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차원의 모든 사람을 N차원에서 봐야 될 모든 사람을 1차원으로 구겨넣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다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성적이라는 그거 잣대안으로 날개를 다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예요. 실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제가 25장의 맨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명 이야기인데 저는 25장 쓰면서 되게 감동 스스로 감동하면서 책 썼는데 정작 읽으신 분은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되게 그 충북대 나왔다가 연세대 대학원에 가서 거기서 잘 버티지 못하고 석사까지 했는데 그것도 연구원이 다 도와줘가지고 석사라고 저한테서 박사하러 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석사부터 다시 한 친구인데 지금은 되게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서 결국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좀 인생 길게 보고 그렇게 살아라.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게 네. 사실은 수십 년간 반복돼 왔는데도 들으면서 다들 자기 얘기가 아닌 경우, 내 자녀라든가 예.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고개 끄덕이지만 예. 체화가 안 되니까 예. 나와 내 주변 내 자식들에게는 이거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맞아요, 맞아요. 예.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예. 제가 그 인하대 프론티어 창의 대학이라고 학부 그 교양 교육을 전체 책임진 대학이 있어요. 거기 제가 학장을 지냈는데 제가 학장 되면서 그 홈페이지에 인재라는 말을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인재거든요. 아니 대학 교육이 제가 등록금 내고 학생들이 등록금 내고 다니면서 인재로 키워지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내 꿈을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데 인재 양성을 내가 당하기 위해서 대학에 다니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학 홈페이지에 보면 인재 양성을 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어요. 왜 내가 내 돈 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인재로 키워줘야 되냐고요.
심지어 인적 자원이란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그거 정말 안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내 자녀는 아니야. 내 자녀는 인재로 키워주기 싫어요. 내 자녀만큼은 의대에 가서 의대에 가서도 공부하기 좋, 요즘은 뭐 피부과 이런 데가 상당히 인기가 높다 그러잖아요. 내 자녀만큼은 그런 고생 안 하고 돈 잘 벌고 무슨 인재는 무슨 인재. 인재는 남의 자식들. 그걸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 뭐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그 에고 서프레션이 전혀 안 되는 사회. 그러니까 각계 전투하는 사회. 만인이 만인을 대항하는 사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대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고 40, 50대 자살률이 가장 높잖아요. 행복지수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 저는 이거는 좀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도 그런 이유인데.
정말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는 게 저야말로 진짜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았고 네, 또 제 마음대로 사니까 또 뭐 어떻게 되더라고요. 네. 또 안 굶어 죽고. 네. 그렇게 살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는 직접 제가 당한 적은 없어요. 당해도 좀 몰랐을 거예요. 아마 네.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주변을 보면 아, 참 얽매여 산다. 너무나 불필요하게 얽매여 네. 살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제 동기들만 해도 뭐 고등학교 때 이미 너는 의대 가라 뭐 이런 네. 압력 참 뭐 그때는 엄청 심했으니까요. 네. 그런 압력에 굴복했는데 이제 다들 그래서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예. 대기업 들어간 애들도 이미 40대 중반에 명퇴, 예. 한참 명퇴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예. 10년 전에. 예. 그때 명퇴된 애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내 식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예. 생각이 또 현실적으로조차 예.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뭐 어떻게 보느냐라는
맞아요.
거. 예.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로 해야 될 얘기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고 뭐 다른 쪽 교육 쪽에 있는 뭐 혹은 뭐 그걸 전공하신 분들이 할 수 있지만은 사실 교수님 같은 또 예. 다른 연구를 하시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면 나이 얘기가 들기 전까지. 왜냐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하면 책임져야 될 네. 뭐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점점 눈치 볼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뭐 총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학과 동료 교수들이 아 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뭐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세게 해도 될 나이에 이르렀고 네. 제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제 나이에 오히려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이에 정말 해야 되거든요. 그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놔야지 되고 저는 이 자리에 이게 뭐 과학하고 앉아있는 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20대들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왜 힘드냐면 이것도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40, 50대들이 20대들 등쳐먹는 사회라고 대한민국이. 보세요. 회사에 가서 정규직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인턴하고 그 혜택은 누가 받아요. 그 회사에. 저는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20대들을 위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요. 등쳐먹으면서. 저는 제가 교수기 때문에 항상 20대 편이에요. 그리고 항상 20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약간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 건데 좀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20대들 보수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욕만 해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는 게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이제 학문적으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뭔가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전당이 돼야 되는 것 예. 같은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예. 게 되게 저는 되게 감동적입니다. 되게 예.
정말 그렇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어저께인가 무슨 신문에 기고된 제목을 봤는데 젊은이가 없나 젊은이를 위한 자리가 없나 이렇게 예.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느냐는 거는 젊은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지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뭐 그들의 어떤 뭐 우리가 보기에 단점이라든가 한계만을 예. 계속 지적을 하면서 예.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예. 그건 뭐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거를. 결국은 이 사회 전체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제대로 계승되지 않는 예. 그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지금.
그 문제점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 문제점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그 심각한 어떻게 문제가 심각한 건데 예. 그걸 공유하지 않으니까 지금 10대 20대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 40, 50대까지 자살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이건 불행한 사회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경제가 발전하면 뭐예요? 그 불행한데 다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는 이제 과학책인 줄 알고 진짜 펼쳤다가
그런 책입니다.
완전 이런 책이라 예, 보면서 사실은 저도 이걸 과학하고 앉아 있는 데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조차도 심지어 제가 요즘 그 방송 계속 올리는 게 그 민주당 차지우 의원하고 예. 그 AI랑 관련돼서 AI가 너무 기술 산업적으로만 얘기가 하고 예.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AI가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갖고 있는가. 예.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뭐 그런 직업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적인 가치, 정체성 예.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예. 거를 계속 제가 저희 방송에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사실 뭐 과학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 근데 과학하고 앉아있네 그 과학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면 프리만 다이슨이 한 말인데 과학사를 한번 우리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네네. 예. 그 무슨 백년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과학사를 쭉 보면 프리만 다이슨이 한 말이 맞아요. 과학은 반역이에요. 과학은 늘 뒤집어 엎으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기 프톨레마이오스를 뒤집은 건 코페르니쿠스고 갈릴로 갈릴레이도 거기에 한 발 걸쳤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는 좀 반역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네, 아니 완전 동감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무슨 과학의 이론이나 복잡한 실험 결과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떤 상황에서 과학이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혹은 예. 어떤 그 방기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건 참 어쨌든 직접적인 과학 얘기는 아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책이랑 그 교수님이 하시는 예. 말씀도 딱 그런 어떤 그 연장선상이 있다는 예.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차지호 의원하고 한 얘기들을 저희가 둘이서 얘기한 걸 녹화해가지고 예. 지금 3시간짜리를 올리고 있어요.
예.
3개를 올려서 9시간 얘기한 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들이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와닿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과학계가 됐든 어디가 철학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
교육계가 됐든 뭐 의료계가 됐든 간에 예.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게 예. 아니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예. 예. 저는 이게 계속 공론화돼서 논의가 돼야 맞습니다. 고쳐지거든요.
모든 분야 사람들이 다 그 얘기 예. 해야 되고 내 분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말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이게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야지 변하는 예. 거니까 뭐 수십 년 말해봤자 그 중요성이 인식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30년 대학을 지켜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또 하나 이 학벌 전화 학벌주의를 정면에 내세우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책이 중간에 초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뀌어 왔는데 처음에 제가 학벌주의를 아주 세게 비판하는 글도 썼었어요.
네.
그러다 다 위드드롤 좀
철회를
예 철회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감대를 일단 불러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네.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벌주의를 딱 버리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학의 그 고유한 문화들이 다 살아나요. 다양성이 전부 다 살아나거든요.
다양성.
예. 인하대만 해도 자랑할 게 참 많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뭐 인하대만 그러겠어요? 뭐 경희대는 안 그렇고 동국대 뭐 다 대학마다 고유의 좋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다 살려낼 수 있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 개성이나 장점 예. 이런 게 다 거의 묻혀버리는
묻혀버리잖아요.
거죠.
묻혀버리잖아요. 예.
저희 과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 과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다닐 때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진 않았는데 최고의 철학과하고 엄청 그 인정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검색을 했을 때는 수능 성적 예. 순으로 나와버렸고 그다음에 진짜 학과의 성취율을 가지고 얘기를 예. 하자고 하니까 뭐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가려져 있나 이런 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진짜로 학교마다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뭐 지역에 또 그 기반한 문화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예.
이런 게 다 수능 성적으로 그냥 그 1차원적으로 평면화되고
있는 거. 얼마나 납작해져 버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 문제나 뭐 학계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거기에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전부 그 과정을 거쳐가는 삶을 지금 살고 네. 있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계속 새로운 차원에서 지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왜 잘 쓴 소설들 보면 뭐 입체감이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못 쓴 소설한테 쓰는 말이 책이 납작하다는 말 쓰잖아요.
평면적이다.
네. 그렇죠. 평면적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평면적이어서 재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사회가 좀 재미있는 사회가 되려면 훨씬 입체적이고 다양성을 강조하고 네.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양성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자연 생명에서도 중요한 게 유전적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면 예. 그래서 근친혼이 되게 유전병도 많고 생존에 그렇죠. 불리한 게 유전적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고
예. 아까 동종교배란 말씀도 쓰셨듯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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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시골 똥개들이 네. 그 면역력도 강하고 오래 살고 네. 하는 게 그 이제 유전적으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맞습니다. 이제 잘 적응하듯이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그런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네. 상황인 것 같고 그거를 네.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성이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뭔가 아니, 이제 우주 천문학 하시니까 네. 우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 별들이나 그 네. 다양함은 네.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다양하죠.
우주의 본질이 네. 다양함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왜 자꾸 이 사회 속에서 자꾸 지우려고 하는가. 네. 그러니까 지워서 좋아질 리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참, 예, 중요한 얘기들. 특히 AI 시대에는 정말 더 다양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제 뭐 단지 외우고 지식 같은 건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점점 그렇게 되죠.
예.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다양성을 지우고 뭔가 획일된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게 그 효율성만을 따지기 때문이 아닐까. 난 경제성, 효율성.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으면 얼마나 경제적이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뭐 그게 좋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어떤 입체적인 면, N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게 조금 더 비용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야 인생이 양자역학적이 돼요.
그렇죠.
양자역학 좋아하잖아요. 네. 양자역학은 차원이 무한 차원이잖아요. 무한 차원에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양자역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옛날에 정말 어렵던 예. 60년대, 50년대, 70년대 그 마인드로 어떤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예.
그 획일적인 평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AI 시대 이렇게 바뀌면서는 이제 유연성과 통찰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예. 되고 뭐 암기 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5초만 찾아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지식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AI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연구년이거든요 올해가. 근데 네. 이제 내년에 3월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은퇴하기 전에 한 과목을 꼭 가르치고 은퇴하겠다고 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열밑 통계물리학이에요.
와.
제가 그걸 한 번도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 통계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근데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르치고 싶어서 은퇴는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강의 준비도 하고 숙제 낼 것도 준비하면서 문제도 제가 직접 푸는데 AI가 저보다 잘 풀어요. 그런데 안 틀려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학부 문제를 틀리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숙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제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맞습니다.
요새 또 한창 이슈 많지 않습니까? 네. 부정행위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이런 세상에서 예. 부모님이 자식한테 조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한테 걔네들이 이제 의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의대 예과 본과 끝나고 뭐 남자들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예. 그런 다음에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면 십몇 년 최소한.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십몇 년이면 2040년 모레인데요. 예. 그때 세상이 지금과 같을 리가 없고
다를 거예요.
진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저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애들 키우는 부모님 많으실 텐데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옛날에도 별로 안 통했는데 그래도 어거지로 어떻게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 안 통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 네, 이론 물리학자가 말하는 마음껏 실패할 자유.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고 네, 우주의 중심이란 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 내 삶의 주인으로 소위 뭐 주권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 삶의 주권을 갖고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얘기였고요. 저희 도서증정 이벤트 있습니다. 네,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저희 사람들 회원 여러분만 되시는 거고요. 저희 그 뉴스레터 쪽으로 이제 링크가 나가니까 그 링크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10권 12월 15일 날 발표되고요. 네, 추첨입니다. 그래서 10권 드리게 되니까 다들 신청하시고 다들 열심히 받아가고 계시지만 이번에도 받아가시고요. 여하튼 이 책 좀 많이 읽어서 사람들이 좀 이 기회에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뭐 문명 전환기가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환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수님은 이제 말씀대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더욱 강력히 발언해 주시고 이제 뭐 잘린 일도 없고
네. 이제 남은 3년간
네.
그냥 이제 뭐 은퇴하면은 또 발언해야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크게 시끄럽게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는 또 어쨌든 천문학 프로다 보니 천문학 네.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하네요. 같이 뭐 아, 이게 다 중요한 일이 끝났는데, 아, 천문학이 이렇게 하긴 해야 되니까 하셔야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당연히. 네, 원래 터줏대감으로서 네. 우리가 좀 계속 하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오늘 아마 이 얘기는 끝나게 되나요, 드디어? 이 거리 제기는? 아니면 더 남았나요?
아, 뭐 거리 제기는 뭐, 얘기할 거리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홍승수 박사님, 네. 아, 우주 속의 그 거리 제기 얘기를 네. 계속 한번 이어나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교수님께서 이게 사회비판적인 얘기 그리고 이게 심금을 울리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비슷한 결의 얘기를 또 이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거리 제기와 그 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하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주 속에서 거리 제기 저 멀리 있는 천체들까지 은하들까지 거리를 어떻게 재는가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블랙홀 주변을 도는 물이 있다.
맞죠. 아.
그리고 그 물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갑자기 거리 제기를 하다가 왜 블랙홀 주변을 도는 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레이저 얘기를 왜 했냐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얘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NGC-4258이라는 은하 이름을 가지는 외부 은하가 있고 이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고 그 주변을 그 강착 원반 그 블랙홀 안으로 물질이 유입이 되는데 그 물질에 쌓여있는 강착 원반이 있습니다. 그 강착 원반에 블랙홀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거리에 물 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물 분자들이 블랙홀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 고에너지 어떤 그 빛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물 분자가 들뜨게 됩니다. 그 들뜬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면서 들뜬 상태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그럼 그 빛이 다른 들떠 있는 물 분자들을 자극을 함으로써 똑같이 같은 빛을 방출하게 되고 그렇게 빛의 방출을 유도하게 된다. 이것이 레이저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네. 물이라고 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저기서 뭐 강 같은 게 막
아.
원반 주변에 네. 돌고 이게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아, 네, 강 같은 게 막 흐르고 있는 그런 네. 되게 로맨틱한 상상을 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분자 상태인 거잖아요.
물 분자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뭐 고체, 기체, 액체를 얘기하기
일도가 어려워. 그렇게 높진 않겠고
예, 예, 물 분자. 예, 예.
물 분자가 있다.
네, 여러분 예.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수증기 정도는 되나요?
그 정도가 일도가. 아, 정확한 밀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어쨌든 그쵸. 물 분자가 있다. 물 분자가 뭐 얼음에 이제 붙어서 얼음 상태 그러니까 어떤 먼지에 붙어서 얼음 상태로 있지 않고 또는 너무 다 이온화되거나 물 분자가 다 이제 부서지거나 그 정도로 높은 온도에 있지 않고 적당히 물 분자 형태로 위치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과학적으로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네, 어쨌든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일반인들은 물이라고 하면 항상 액체만을 떠올리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수십 년 했는데 저 바깥에 무슨 혜성에 붙어서 있는 물이란 건 다 얼음 상태고
네, 네.
액체 물이 있는 게 아니듯이 네. 이것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네.
네. 그래서 물 분자 구름 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그거를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나오는 레이저다 해서 메이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죠.
네. 그 메이저의 신호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를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호 세기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메가를 붙여서 메가 메이저라는 표현을 쓴다.
네.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거리 측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거리 측정에 관해서 복습을 다시 하면요.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연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가 이쪽에서 별을 바라볼 때, 저쪽에서 바라볼 때 천구상의 매체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도 측정을 통해서 천체까지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줄자를 가지고 별까지 거리를 재는 것과 거의 똑같다. 그만큼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측정 가능한 거리가 매우 짧다. 매우 가까운 별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더 먼 거리의 천체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표준 촛불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고유 밝기를 알고 있는 이제 천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천체가 밝기가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천체 거리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용하는 표준 촛불로는 세페이드 변광성 또는 타이번 A 초신성 등 우리가 절대 밝기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천체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측정한 천체까지의 거리를 광도 거리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표준 촛불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표준 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밝기를 알고 있는 천체가 아니라 크기를 알고 있는 천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어떤 크기를 알고 있어요. 얘가 작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거겠죠. 또는 크게 보이면 가까이 있는 골태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 크기를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천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가 우리가 관측할 때 어떤 크기를 보이느냐를 가지고 그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멀수록 작게 보인다. 아주 심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을 하는 게 계속 나와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BAO, Baryonic Acoustic Oscillation.
정말 네. 오묘한 개념이더라고요.
네. BAO도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거고 또는 우리가 어떤 천체의 궤도의 크기를 다양한 물리 법칙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이게 하늘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보이느냐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거리를 각지름 거리, Angular Dist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메가 메이저를 이용하여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요 각지름 거리와 관련이 있고,
그렇군요.
네. 이 천체의 궤도 크기를 우리가 관측으로부터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지름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는데, 바로 행성의 케플러 운동입니다. 요 케플러는 그 요하네스 케플러, 케플러 3법칙, 그 제1법칙, 2법칙, 3법칙,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이제 설명한 과학자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온 건데요. 태양계 행성의 운동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이 태양의 중력을 구심력으로 하여서 원궤도, 정확히는 타원궤도겠지만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천체 사이의 중력이 바로 궤도 운동의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구심력은 R분의 MV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중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R제곱분의 GMM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은 행성의 궤도 운동 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게 이제 V가 궤도 운동 속도고 R이 궤도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M은 중심 천체의 질량이고요. 즉 궤도의 반지름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수성은 엄청 빨리 돌고요. 멀리 있는 해왕성은 매우 천천히 돌겠죠. 또는 중심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다. 뭐 블랙홀 주변을 돌기 위해서 훨씬 더 빨리 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플러 운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중심 천체의 거리로부터 궤도 운동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앞서 보시면은 식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궤도 운동 속도는 궤도 반지름의 루트 분의 1에 비례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봤을 때 거리에 따라서 궤도 운동 속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면 아, 이 시스템은 케플러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아주 먼 은하에서 케플러 운동을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면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천체들의 궤도 운동 속도를 측정을 한다. 두 번째로 거리에 따라서 요 속도 우리가 측정한 속도가 요런 모양으로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한다. 케플러 운동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심 천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궤도 반지름의 실제 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
네.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얘 궤도 운동 속도 측정할 수 있고 중심 천체의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궤도 반지름의 실제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관측되는 크기와 비교를 통해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이 은하가 얼마나 먼데
전제가 너무 힘들어 저거.
네. 이 어떤 별 주변을 도는 행성은 지금 이 은하에서 보면은 점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관측을 하겠습니까? 또는 은하 주변을 도는 어떠한 뭔가를 생각해도 이게 케플러 운동도 아닐 뿐더러와 이 속도를 유의미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지도 이제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아주 감사하게도 NG4268 아까 그 워터 메이저라고 네. 하는 게 이 방법 적용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렇구나. 외부 은하 중에서 중심부 블랙홀 강착 원반에서 그 워터 메이저가 블랙홀 주변을 도는데 걔네들이 케플러 운동을 따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
요 주변, 요 아주 은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고, 요거를 확대해보면은, 요렇게 이제 생겼는데, 요게 이제 블랙홀에서 나오는 Z고요. 강착 원반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저를 내뿜는,
네.
워터 메이저 구름들이 요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레이저처럼 강력한 신호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그 레이저 신호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강착 원반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의 옆에서 엣지 온으로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시선 방향의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하늘상에서 동그랗게 돌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의 속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가 얘를 옆에서 바라보고 시선 방향에 대해서 움직이면은 우리가 이거를 도플러 효과, 이 뭔가 빛을 내는 파원이 우리 시선 방향에서 움직이면 파장이 바뀐다. 관측되는 파장이 바뀐다라는 아주 간단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운동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메이저 구름들의 또한 그 도플러 후퇴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얘네들이 원반상에서 어떤 궤도 운동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주 쉽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궤도 속도를 관측을 할 수 있는.
실제로 관측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럼요. 네. 요 워터 메이저 하나하나가 무슨 속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지를 이야. 놀랍게도 아주 비교적 쉽게 네.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궤도 운동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요 메이저 구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르고 그리고 각 구름들의 운동 속도를 측정을 해봐서 거리에 따른 궤도 운동 속도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되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얘네가 케플러 운동을 따릅니다. 블랙홀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와, 외부 은하에서 케플러 운동을 하는 시스템을 발견하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야.
그래서 케플러 운동하는 시스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중심 블랙홀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지 얘네들의 궤도 반지름이 실제로 몇 킬로미터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는 요 메이저 구름들의 가속도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가속도가 곧 힘이고 그러니까 중력이고 그 중력이 곧 블랙홀의 질량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요 만유인력식 R제곱분의 G면 또 나왔고요. 근데 이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모든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속도를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가속도의 정의 자체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냐가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의 성능을 힘을 표현할 때 제로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해서 자동차 정지 상태에서 쭉 밟아서 100km 속도까지 얼만큼 빨리 도달하느냐. 그게 바로 가속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느냐. 자동차의 힘이 얼만큼 강하느냐의 지표로 쓰이듯이 가속도의 정의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 요게 가속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메이저 구름들의 운동 가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요렇게 측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메이저 구름들의 속도를 한 번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관측하고 내일도 관측하고 1년 후에도 관측하고 계속 모니터링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관측한 시간과 이제 1년 후에 관측하면은 이제 분모가 1년이 되는 거고요. 오늘 관측한 속도가 있을 거고 1년 후에는 또 속도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얘네가 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속도의 차이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 요걸 나누게 되면은 그게 이제 메이저 구름 운동 가속도가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질량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관측 결과입니다. 가로축이 이제 메이저 그 구름들의 시선 속도, 궤도 운동 속도고요. 세로축이 이제 신호의 색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색깔별로 서로 다른 요 메이저 구름들을 의미를 합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이제 쭉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메이저 구름을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보이시죠?
네.
네. 94년에는 거의 시선 속도가 지금 원점에 붙어 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생깁니다.
네.
오늘 봤을 때하고 내일 봤을 때하고 1년 후에 봤을 때하고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가지고 메이저 구름들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바뀐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속도를 측정하려면 3년 사이에 한 지금 몇 킬로야? 480, 90, 한 10km per sec 정도 속도가 바뀌었다. 요거를
네.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축, 속도축 이렇게 하면은 요 기울기가 가속도가 될 테고 측정한 가속도가 요 정도 된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은 관측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중심으로부터 각거리에 따른 요 구름들의 속도 분포 케플러 운동을 따른다 그랬죠. 케플러 운동. 두 번째, 중심으로부터 각거리에 따른 얘네들의 가속도 분포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비례 상수를 구하게 되면 그게 중심 블랙홀의 질량이 됩니다.
오.
네, 이렇게 해서 블랙홀의 질량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 속도 알고 블랙홀의 질량 알고 그 다음에 요 정보를 알기 때문에 궤도 반지름을 실제로 몇 킬로미터인지 몇 미터인지를 실제로 크기를 알 수가 예. 있는 겁니다. 거의 유일한 시스템이다. 요런 방법을 통해서 궤도 반지름을 알 수 있는 실제 예. 궤도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 은하 시스템이다.
좋은 방법인데 다른 은하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좀 재긴 어렵네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재려면은 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워터 메이저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엣지온으로 봐야 되고 얘네들의 신호가 충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확률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 네. 그래서 중간 결론 궤도 반지름의 실제 크기를 알았다가 중간 결론이 되는 거고요. 최종 결론 우리가 요 반지름을 알았습니다. 실제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요게 어느 정도의 각 크기로 보이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심플한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요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물론 지금 과장된 그림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탄젠트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과장되게 너무 가까이 그려놓은 거고 실제 은하까지의 거리는 궤도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충분히 근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은하까지 잘못 썼네요. 아른 디사트가 되는 건가? 예, 네, 그쵸. 잘못 썼네. 네. 어제 밤에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 잘못 쓰셨대요. 네, 네. 아른 디세타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은하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뭐 거리를 측정하고 좋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정리를 하면은 은하 중심부에서 워터 메이저가 엣지 온으로 관측되는 거의 유일한 은하고 얘네들이 케플러 운동 법칙을 따른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로부터 은하까지의 기하학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요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요. 바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준 촛불을 이용한 거리 사다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체들은 삼각시차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하고요. 멀리 있는 은하들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더 먼 은하들은 초신성을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 세페이드를 이용한 측정한 거리 그다음에 초신성을 이용해서 측정한 거리와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다음 단계의 거리로 넘어갈 때마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준 촛불을 이용한 거리 측정에 중요한 기준점을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 요 천체가. 요 주변에 우리가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삼을 만한 그 천체가 요 거리쯤에는 잘 없기 때문에 요 NG4258이라고 하는 요 아주 그 외부 은하가 거리 측정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해준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준점을 삼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시차로 측정한 아주 정확한 거리부터 초신성으로 측정한 아주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고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은하다. 그래서 앞에서 무슨 뭐 메이저가 어떻고 각거리가 어떻고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고요. 결국 이 은하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거리 측정에 있어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사실은 저 NGC 4258의 네. 특성 때문에 저것과의 거리만을 확인할 수 있다면 네. 솔직히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것만 생각을 하면.
그럼요. 재미없잖아요. 예, 뭐, 나머지 머리를 알아서 뭐 어쩌라고.
수많은 은하는 어쩌할 건데 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기 저렇게 뭐 네. 일종의 저 중간에서 0점을 잡아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앵커가 되어주는 거죠.
함으로써 이제 그 앞뒤의 측정들을 정확성을
연결해줄 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저것이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얘기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아주 의미 있는 천체가 아주 우연치 않게도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아주 우연치 않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저렇게 케플러 법칙을 따르는 은하가 많지는 않은가 보죠?
그렇죠. 네. 있긴 있는데 거리가 매우 멀거나 또는 신호가 약하거나 또는 완벽한 케플러 곡선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요인이 아까 뭐 비섭동 얘기도 하셨었는데 다른 섭동을 받아서 뭐 궤도 운동 속도가 다른 영향을 받는다거나 네. 뭐 그러면은 사실 정확한 그 궤도 사이즈를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한 유추할 수 있는 천체는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얘만큼 깔끔한 천체가 없다.
네. 이것도 신기한 거네. 케플러 법칙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잖아요. 보통 은하들은 따르질 않는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은하들은 다크매터, 네.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케플러 운동 곡선에서 차이를 보이는 거. 사실 그거로부터 암흑물질이 유추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인과관계가.
네. 신기하네요.
하지만 얘는 그 어떤 다크매터 분포, 암흑물질 분포는 이제 큰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블랙홀 주변에서 아주 작게 궤도 운동을 하는 거여서.
비교적 작게 붙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크매터의 영향하고는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거고 블랙홀의 중력이 지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예, 그 케플러 운동으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다. 요거를 관측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맞아요. 각도가 네. 맞아가지고.
네.
저는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과연 외분화에서 저 작은 저 궤도 성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해해서 관측을 하지? 바로 이제 전파 간섭계를 이용하여서 정말 작은 구조들을 이제 분해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파 간섭계 기술을 이용해서 그 블랙홀에 우리가 섀도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야. EHT 망원경으로 그런 기술이 이제 외분화 어떤 블랙홀 관측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구조 관측에 널리 쓰여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전파 간섭계 전파 간섭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고 네.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거리 측정 방법이 또 다른 거리 측정 방법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방법들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머리들이 참 좋아요. 기기묘묘하게 뭐 이것저것 단서를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있어 저거를 다.
아주 작은 단서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냄으로써 이용을 해먹는 거죠.
정말 네. 참. 아니,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뭐, 그, 천문학 쪽도 그렇고, 뭐, 입자물리학 쪽도 그렇고, 참 보면, 정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셔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맞아 떨어지네. 이러면서 그걸 또 찾아내고 있어요, 네.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그것도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은하 전체의 뭐, 그 움직임, 원반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네. 왜냐면 안에 그, 은하 다른 은하 속에서 어떤 항성에 그걸 도는 행성이 케플러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렇게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려워서. 관측을 못하죠. 네. 네.
근데 은하 전체의 움직임이란 건 사실 뭐 암흑물질 그렇죠. 특히 뭐. 바깥에 암흑물질이 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런 영향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질 수 없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저기는 블랙홀이 이제 네. 되게 크겠죠. 블랙홀이 커도
네.
굉장히 크니까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저 워터 메이저 구름을 네. 관측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영역이 꽤 크니까 그래도.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변에 암흑물질이 뭐 널려 있겠지만은 네. 블랙홀의 중력이 원체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 그 오차를 무시하고 네. 저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네. 통해서 그 측정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블랙홀의 질량에 의한 중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얘네들이 케플러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야.
그래서 또 한 가지 곁다리 얘기로 드리자면은 블랙홀의 중력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주변의 강착 원반은 케플러 운동을 하기 때문에 블랙홀로부터 가까운 쪽에 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그렇겠죠.
멀어질수록 속도가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애는 빨리 돌고 나보다 조금 뒤에 있는 애는 느리게 돌아. 그럼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강차 원반의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아. 많이 나는 거죠.
황금색 빛이 막.
마찰열입니다. 다.
마찰력이군요. 네. 아니, 열이 나고 빛이 난다는 얘기 들었지만 지금 마찰력이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강차 원반을 네. 한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네. 그 이름을. 마찰력으로 열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찰열도 일종의 다 이제 전자기적 상호작용이겠지만. 예.
저것도 그리고 뭐 어떤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속도가 뭐 또 다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 강차 원반의 물질들이 사실 모두가 다 속도가 다를 테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레이어에서 사실상 거의 입자 차원의 레이어에서 전부 마찰이 생기거나
네, 맞습니다.
그 전자기적인 그런 네, 그렇죠. 상황이 생기나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열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온도가 매우 뜨거운 겁니다. 네.
그런 거군요.
네.
저 블랙홀의 질량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그거를 가져오진 못했는데 보통 은하 중심에 있는 슈퍼매스 블랙홀은 뭐 10만 배, 100만 배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질량.
태양 질량.
예, 예.
10만 배, 100만 배.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저 뭐랄까 한 번씩 이 10년 동안 이걸 해서 하면서도 한 번씩 야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 예, 우리가 이렇게 참 약하고도 한정된 존재로 태어나서 뭐 콩닥콩닥 하다 보니 이런 걸 지금 계산하고 있고 재고 있고 정말 그렇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헤아리고 앉아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고 있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게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많겠지만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역시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러니까 진실을 탐구해내는 그 힘이라는 거는 정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또 느끼게 만드는 그런 또 그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하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잠깐 얘기는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코아코하고 쿼크 사이에 그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뭐 40톤짜리 트럭이 양쪽에서 끌어다니는 정도 되는 대략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물론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해야 되지만 앞으로 네. 아직 실험은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온 거죠 우리가 인간이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보면은 뭐 동력이란 게 생겨난 것도 한 2, 300년도 안 되고
그렇죠. 네.
뭐 뉴튼이라봤자 한 500년 전 얘기고 그렇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네. 저 어디서 코미디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역사 얘기를 하면서 미국 코미디언이 미국 역사를 뭐 길게 잡아야 300년인데 네. 이것저것 사실 300년도 안 되죠. 근데 100살짜리 사람 세 사람 산 시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네요.
예, 그 100살 세 번 하면 300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문명이 그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은 게 아닌데 아직 뭐 1000년이라 해봤자 10명이고요. 5000명이라 해봤자 50명이고 끝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열심히 정말 말씀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런히 살아서 예. 예. 게으르지 않고 예. 교만하지 않게 열심히 하다 보니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법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쓰신 책 열 분한테 저희는 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람들 회원들에게만 드리는 것이고 꼭 사서 보세요. 이거 굉장히 뭐 어려운 책이 특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삶에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석에서는 자기계발서 같이 쓴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기계발서란 것도 되게 사실 그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책마다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성공 공식 같은 것만 써놓은 책부터 삶의 지혜를 주는 솔직히 말해서 불경도 성경도 자기계발서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런 면에서 충분히 저 연말에 특히 연말 연시에 읽기 좋고 그리고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좀 트인 분들은 과감하게 자녀들에게도 한번 예, 읽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교수님은 제가 좀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예전에 예. 하듯이 뭐 물량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저희가 사실 지금 같이 하던 분들이 다 어른이 되셔가지고 예. 어르신들이 되셨거나 제 또래들도 지금 다 뭐 대학원 예. 뭐 학장 뭐 그 이상의 중년을 넘어서 버렸어요 다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쁘고 뭐 그래서 차라리 은퇴 가까워지신 교수님이 좀 만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와서 말씀 다 편하게 하시고 그냥 그러시면 어떤가.
막 틀리고.
아, 막 틀리셔도 되고 뭐 센 얘기 하셔도 되고요. 뭐 어차피 뭐 네. 예.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